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987년 낸시 프라이스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인 것 같지만은 이 소설에는 군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도 있지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적은 놀랍게도 여주인공이 남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기도 했죠. 사이코 남편에게서 탈출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나 또 영화의 내용보다도 더 유명해진 것은 제목이죠. 적과의 동침. 이 말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그의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언론들은 적과의 동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쟁사와 어쩔 수 없이 제휴를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월 동주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서로 원수 시간이었지만은 동주 같은 배를 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인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손을 마주 잡은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보여지고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날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으려고 애를 썼죠.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고 다 흩으셨죠. 다 내어 쫓으시면서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선고하셨던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들은 당시 산헤드린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국회쯤 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우두머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러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분에 차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해야 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장본인들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되려 던지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이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득권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득권 세력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그들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총구석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내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들의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못 살았고 힘도 없고 마음도 아프고 연약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과 이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배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은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 붙었냐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 마음 속에는 지금 심한 아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포도원 비유를 하셨습니다. 악한 농부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농부들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해했죠. 더러는 죽이기도 했죠. 능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종들을 다 죽이거나 해를 가해서 공수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이 아들을 죽이자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원 우두머리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뒤집어 엎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모여서 이 악인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왔죠.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누구를 보냈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책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리우소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냥꾼들이 그물을 쳐놓고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뜻입니다. 그물을 쳐놓고 짐승을 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물에 딱 걸리게 해놓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놀랍게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평소에 원수나 다름없이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이들은 종교 집단입니다. 구약 성경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집단입니다. 이들은 로마 세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이 두 집단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거룩을 외치면서 헤롯 땅을 경멸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냐고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인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하냐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헤롯 땅은 헤롯 왕을 대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부류는 평소에 만나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적과의 동침을 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지혜입니다. 악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고 또 종교적인 성향은 극과 극이지만은 진리를 짓밟는 데에는 손을 잡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죠.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때를 묻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묻었으면 세탁을 하라, 빨리 세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과 더불어서 손을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장들이 악과 더불어서 타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말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던 이방원의 하여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누려보세. 이것이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손을 같이 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천년만년 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방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신앙 양심은 그냥 짓밟아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많습니다. 몸은 교회 오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주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데,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이방인의, 이방원의 하여가를 듣고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가던 그 정몽주가 읊었던 단심가, 이 단심가와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늑시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 정몽주가 쓴 단심가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계명, 제일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결만 있을 뿐이고 정로로만 걸어가야 됩니다. 악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정몽주 스타일이 맞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지혜를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 집단이 하나같이 손을 잡고 나타나서 각 분대로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들 했던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표현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입으로 하는 말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사람들의 눈에 가증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은 속에는 악마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을 하고 있지만은 속에는 비수를 감추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꼭 속일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속에 비수를 감추고 겉으로 칭찬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비수가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멸망을 받고 지옥의 자식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아마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선해야 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겉으로만 칭찬을 해놓고 속에 비수를 가지면서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세금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소득세와 통행세와 인두세, 남자들은 16세가 되면은 1년에 이 인두세 한 데나리온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여자들도 12세 이상이 되면은 은화를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바쳐라 아니면은 말하라. 두 대답 중에서 하나를 꼭 대답해 주십시오. 은근한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쪽은 헤롯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라고 이 표현만 딱 하셨더라면은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아주 강하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저 예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그러면 결국 민심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바리새인들이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즉시로 헤롯 당원들이 일어나서 당국에 고소하면서 저 예수는 로마의 적대자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두 악한 부류가 손을 잡고 나온 것이죠. 진리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짓밟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고 있느냐?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면을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지만은 그 가면 쓰고 있는 겁니다.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다르게 살다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속에도 성령으로 선하고 겉으로도 성령으로 선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시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까마귀 검다 하되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다고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거짓말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편한 도구입니다. 성도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거짓말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단과 공산주의, 이슬람 세력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이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슬프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윤리도덕적으로 높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면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 집단, 싸우는 집단, 악을 행하는 집단, 음란한 집단, 그냥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공산주의 이론 중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좋으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은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했던 말과 두 사람이 있을 때 했던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거짓됨에 속지 않는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됨을 깨닫는 최선의 방법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만 거짓됨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그 속에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들어오고 있을 그때에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으면은 바보처럼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아 이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기도하면서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그곳에 성경책을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두고만 있지 말고 잠잘 때 베개 베고 자거나 배 아플 때 배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읽어라 그랬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래 도래마다 죽을 뻔한 이 상황에서 그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었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지켜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뉴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우리의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혜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감히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었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데 악한 자들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월계수 관을 머리에 쓴 모습이 새겨져 있고 동전의 둘레에는 가이사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이라 그 말이죠. 황제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이사의 이 황제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바로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무엇을 바치라는 겁니까?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사회와 국가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법 질서를 지켜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세금도 내어야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다음 답변을 보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만물에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창조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머도 많으시고 재미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풍성한 그러한 솜씨들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하늘 하나만 살펴보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온갖 모양을 다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만 보고 있으면 번개도 있고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눈도 있고 우박도 있고 노을도 있고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하늘도 있습니다. 우중충한 하늘도 있고 별들도 있고 하늘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솜씨와 재능들을 그곳에 새겨놓으셨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영원한 세상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늘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세상에 어느 누가 만든 작품 속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이 자연 만물들 속에는 넣어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솜씨가 새겨져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면은 더 위에 있는 것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국가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딪힐 경우에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참과 하나님은 동기동창이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참에게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듯이 고참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태우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홀로 하고 있고 주일 예배를 나가고 있는 저를 아주 안이꼽게 보고 있던 고참이 어느 날 불러내었습니다. 다짜고짜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하나님이 소중하냐? 고참이 소중하냐?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참이 화가 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납득이 되도록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은 오늘 너는 죽은 줄 알라.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죠. 제가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참님은 저의 군대 3년 동안 저를 주관을 하지만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의 평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고참님이라면은 누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되려 던졌을 때에 그 고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고참의 이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은 제가 또 전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정도로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미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분명하게 가장 소중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을 딱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붙잡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많이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붙들릴 수 있는 분이 있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늘 언제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노래하고 의지하고 주님 제 길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